동방정교회를 제외한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되겠지요. 즉, 이 서방교회는 오늘을 성금요일로 기념합니다.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이한 축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다만 이 동방정교회는 다음 주 금요일을 성금요일로 지키는데 이는 그레고리력과 율리우스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이 개혁교회나 이 로마 가톨릭 성당은 서방교회에 속하죠. 이 서방교회 전통은 그레고리력으로 지키는 반면에 동방교회는 율리우스력으로 지키는 데서 비롯된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뭐 유사한 풍습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기 생일을 음력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날은 다르다고 해도 그 정신은 동일합니다. 뭐 지금으로부터 약한 1985년 전 오늘 되겠지요. 뭐한 비행기로 한 4, 5시간 되는 그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한 2, 3년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뭐 날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날짜의 이 시간입니다. 즉 우리가 모인 이 오전 6시는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재판장에 계셨던 시간입니다. 밤을 그 꼴딱 새셨지요. 그죠? 자정을 좀 넘긴 시간에, 즉, 그, 한, 5시간 전쯤에, 이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이 대제사장의 집과 총독부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 끈질긴 신문 끝에도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저 유대인들의 미움을 샀다는 이유 말고는 아무 죄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뭐, 알다시피 정치인이잖아요. 이 정치인은 옳고 그름보다는 군중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뭐 빌라도도 상식적인 총독이었어요. 죄가 없는데 그저 이 군중의 바람에 따라서 죽이기는 찝찝하고 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기를 원하죠. 이 타협안을 제시한 겁니다. 채찍을 치고 나서 풀어주라 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맞으시기 시작합니다. 원래 십자가에서 흉틀에서 죽는 그 사형수는 그 채찍 그렇게 맞지 않아요.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에너지가 있어야죠. 지금 이 예배 중인 이 시간대부터 실제로 채찍질이 시작됩니다. 이 채찍 끝에 뭐 보셨겠지만 그 쇠뭉치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겪으시죠. 빌라도는 아마 그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람이 그 피떡이 되는 모습을 봤으니까 이제 군중들도 잠잠해지겠지. 그리고 이 채찍을 맞아서 이 제대로 설 수도 없는 예수를 풀어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군중들의 반응이 영 뜻밖이죠. 바라바 풀어달라 합니다. 예수 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습니다. 이런 군중들의 함성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도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시위가 가진 힘을 알잖아요. 이 시위로 정권도 교체할 수 있고요. 시위로 억울한 자의 그 권리를 보호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위로 애먼 사람 잡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 사람이 피떡이 될 정도로 채찍을 쳤는데도 민심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세 번째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적당히 때리고 놓는 것에서 우리 이쯤에서 타협하자는 겁니다. 총독이 지금 세 번째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고한 자를 죽이지 못하겠으니까 채찍질만 하고 이반 죽이지 않아 반 병신되지 않았느냐 이 정도에서 내 풀어주겠다 이 말을 세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채찍질합니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은 이쯤에서 예수님이 그 인사불성된 상태로 나오는데 그 당연한 묘사예요. 이 정도로 맞으면 사실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회복돼도 이 장애를 앓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죠. 이 지도자 이 총독 빌라도의 이세 번의 고집이 이깁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따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못 이겨요. 세 번의 고집으로 못 이깁니다. 시위대가 결국 이깁니다. 군중들이 사실 한명한명 따져봐야 다들 그 식민지 시민들 아닙니까? 이별볼일 없는 비참한 그 계층인데 그게 모이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도자도 무서워할 수 있는 그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한 8시쯤, 지금으로 한 2시간쯤 되면 뒤에 사형장으로 이동을 시작하시지요. 야트만한 산이에요. 그 우리는 뭐 우리 교회 이름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곳이죠. 무슨 산입니까? 오늘 새벽 부른 찬송에 나온 그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예수님 당시 사용하던 예수님은 그 아람어 사용하셨으니까 골고다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죠? 산이라고 하지 않고 언덕이라고도 합니다. 이 서구에서는 사실 산이라고 하면은 되게 뭐 엄청난 규모가 있는 것을 산이라고 할 때가 많거든요. 웬만한 언덕은 그 힐이라고 하지요.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제 어렸을 때그 저희 집 앞에 부산에 그 구월산이라고 있었는데요. 구월산이라는 것이 그 말이 산이지. 꼭대기까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부모님 후처 보내서 뭐 뛰어가면은 40분이면 그 꼭대기까지 갑니다. 그걸 서양 사람들에게 이 마운틴이라고 하면 웃고 말지요. 사람마다 그 선호하는 용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영어로도 뭐 캘버리 힐이라거나 마운틴이라고 둘다 사용합니다. 골고다는 아람어로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뭐 다들 아람어를 썼으니 그 골고다라고 했을 거고요. 그 당시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이 지도자들인 로마인들은 라틴어를 선호했으니까 이 골고다라고 부르기보다는 이 칼바리에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어식 철자를 쓰니까요. 캘버리라고 하고 RY로 끝이 나지요. 라틴어는 Y 대신에 IAE로 끝납니다. 그래서 라틴식으로 발음하면 칼바리에라고 되어집니다. 라틴어로 해골이 칼바리에예요. 산 이름 자체가 매우 음산합니다. 그 해골산. 아무튼 그곳이 사형 집행장이었는데 오늘날 그 뷔페 식당 가면 자기 그릇 자기가 들고 다녀야 되듯이 자기 형틀은 죄수가 직접 끌고 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빌라도가 어설프게 풀어주려고 하다가 채찍을 너무 많이 맞은 상태 아닙니까? 빌라도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채찍 쳐가지고 적당히 반병신쯤 되면은 풀어줄 생각이었는데 이미 괜히 세 번이나 채찍이나 얻어맞고 나서 너무 몸이 이렇게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렇게까지 원래 채찍 치지 않거든요. 십자가라는 것이 원래 사람 말려 죽이는 형틀입니다. 그 전에 사람을 막 엄청 고문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빌라도를 죽이지 않고 채찍만 치고 풀어주려고 세 번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미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갈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보통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렇게 안 때리거든요. 자기가 자기 십자가 끌고 그 언덕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괜히 그 때려봐야 시간만 지체되고 결국 중간에 이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이 억지로 끌고 가게 되죠. 오늘 밤을 꼴딱 지금 샌 데다가 가혹한 채찍을 당했으니 이미 그 제대로 그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만에 완전히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실제로는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셨지만 그 채찍질로 이미 반은 죽은 상태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가사설 같은 이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잠시 죽은 척 했다든지 기절했다가 사흘 만에 깨어났다든지 이 십자가형이 당시 흔한 사형 틀이었는데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6시간 만에 죽고 그러지 않거든요. 아무리 그 연약한 사람이라도 6시간 만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목숨이 얼마나 질긴데 사람 팔다리 못을 박았다고 그게 6시간 만에 죽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게 사실 못 박아놓고 사람 말리는 거거든요. 늘어놓는 거거든요. 사람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보통 기록에 따르면 사나흘은 기본이고요. 건장한 죄수 같은 경우는 2주 넘게 그 버티면서 죽어간다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경우 이 고문으로 거의 이미 벌써 반을 죽여놓은 상태에서 늘어났다라고 이 밖에 볼수 없습니다. 반나절 채 지나지 않은 시간이지 오후 3시쯤 되니까 완전히 숨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오늘 가톨릭에서는 뭐 대대로 이 전통에 따라서 단식을 합니다. 단식이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 무턱대고 하루 한 끼를 굶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점심을 한끼 굶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그 시간,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정도는 내 입에 음식을 넣지 않으면서 주님을 묵상한다는 의미를 가진 귀한 전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신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고통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이 성공의 교인들은 뭐 대개 금육을 하고요. 한국 교회 전통은 아예 뭐 하루 종일 금식을 하죠. 고난주간 내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 한국 교회는 좀 하드코어한 면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런 또 열정적인 이 민족성 때문에 큰 은혜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날 여러 부작용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20세기 한국 교회는 세계 그 어떤 교회보다 큰 은혜를 누렸음을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런 열정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파나 교단은 뭐 단식하고 금육하는데 우리는 이 금식하는 뜨거움이 있었던 민족입니다. 이제 우리가 짧게 오늘 읽었던 교독문 131번인데요. 그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보고 잘 아는 말씀인 만큼 제뭐 여러 말 하지 않겠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죠.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절에는 오실 메시아의 겉모습, 외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어떤 모습 흠모합니까? 요즘 뭐 우선적으로 외모겠죠, 그죠? 잘생긴 그 형제를 마다할 자매가 어디 있겠으며, 예쁜 자매 뭐 마다할 형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가장 선망받는 이 직업 중 하나가 연예인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가질 수 있는 직업입니다. 많은 이들이 되고자 열망하지만 사실 선택된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직업입니다. 뭐 연예인의 집안을 누가 따집니까? 학벌을 누가 따져요? 저도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지만 그 아버지가 뭐 하시고 뭐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 연예인 이름하고 얼굴만 알아요. 외모가 가장 중요한 직업 중 하나 아닙니까? 눈부심이 유리합니다. 이런 사실을 따지자면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그 꽃미남 아니셨습니다. 이 제가 그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꽃미남일 거라는 그 꿈은 깨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을 흠모합니까? 뭐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스포츠 스타라든지 아니면 그나마 좀이 대중들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꿈꿀 수 있는 뭐 안정적인 이 전문직 종사자들을 흠모할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친구를 사겨도 그런 사람들 사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을 기웃거리죠. 그런 모임은 인기가 많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뭐 딱히 특별한 죄가 아니라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말입니다. 기왕이면 예쁜 게 좋고 아름다운 것이 좋습니다. 꽃도 화려하고 예쁜 꽃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볼품없는 꽃은 그 상품으로 팔지도 않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것을 선망하는 본성. 이를 우리는 죄라고 할순 없지만 성도들이 본성에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또 바르다고만 할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 좋아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 뭐 잘생기지도 않아. 재산도 없고 뭐 전문 직종도 안 없고 뭐 학벌도 없거든요. 정직하게 말해 우리는 이런 자를 흠모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 자녀가 이렇게 살아가기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가 학벌도 변변치 않았으면 좋겠고 직업도 없고 생긴 것도 볼품없고 맨날 이 정부 지원이나 간신히 받으면서 끼니나 때우며 살기 바라는 부모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흠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예수가 멸시를 받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종교 사기꾼 같고요. 거짓 스승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놀랍게도 너무 쉽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을 이해되지 않는 눈빛으로 쳐다볼 때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사실 이는 우리의 위선과 가식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오늘 본문 3절 끝부분이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이게 남이 아니에요. 우리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불신자들이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지 않습니다. 그 예언에는 우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착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못 박으라고 시위했던 저 군중들과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믿으니까 내가 예수를 귀하게 여긴다 착각합니다. 웬걸 그 삶을 들여다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꼭 들어맞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 순간 예수님은 뒷전입니다. 내 일, 내 출세, 내 공부, 내 재산, 내 관심, 내 흥미, 내 건강, 내 계획이 우선적으로 귀하지 예수님 뒷전입니다. 실제로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까닭을 4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는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지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아주 정직한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 운명대로 징벌을 받아 고난받는 것이다. 나와 상관없다는 이 시선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주의보를 발령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이 십자가를 봐도 우리 마음에 눈물이 쏟아지지 않을 때입니다. 간이 굳으면 간경화를 하고 간경화는 간암으로 발전되지요. 제 역할 못합니다. 뭐든 장기가, 우리 인체에 있는 장기가 이 말랑말랑해야지 굳어버리면요. 그걸 뭐 암등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 역할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마르는 사람, 이미 마음에 어느 정도 이 경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이 눈물 쏟게 만드는 까닭, 5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바로 우리 때문에 그가 저런 꼴로 너절하게 달려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이를 믿고 알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서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진솔한 고백이 나오게 되죠. 눈물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텔레비전에서 이 살인마의 어머니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그 살인범으로 이 복역 중인데 늘그 꼬박꼬박 면회를 가며 하는 말이 어미가 내 탓이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다큰 아들이 뭐 살인죄를 지은 것이 그 어찌 어머니 잘못이라 할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심정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어머니는 실제로 그 감옥에 갇힌 아들을 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 자기 잘못 아무 잘못 없는데도 어머니의 마음이 저 정도로 크구나라는 사실이 참그 위대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살인죄를 지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그 죄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는 어머니. 실제로 그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저 정도로까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봐야 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애먼 사람 한 명이 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장면을 눈 감지 말고 똑똑히 쳐다봐야 합니다. 그 아주 옛날 영화인데요. 이 공공의 적이라고 있습니다. 이 설경구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이 부모를 죽인 이 패륜범이 그 악당으로 나옵니다. 영화에서 그 악당이 그 자기 부모를 죽이면서 이 손톱을 베어가지고 떨어뜨리게 돼요. 근데 그 자식도 그 아들이라고 그 죽어가는 엄마가 그 손톱을 삼키고 입을 꾹 다물고 죽습니다. 저는 그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본문 7절에는 예수님의 태도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약간의 억울함에도 참지 못하고 고소를 남발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거늘 그리스도께서는 대신 죽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억울함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살인자 아들이라도 그래도 그것도 아들이라고 감싸준다고 손톱을 먹어버리고 입을 다물고 죽은 영화 속의 엄마처럼 예수님께서도 한마디 억울함에 호소 없이 입을 다물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 이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사실 우리가 기독교 국가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아닙니까? 저는 참 이럴 때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감격적이고 좋다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늘 다 그냥 일하는 날이에요. 다 출근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들만 이날 쉬지요. 신앙생활 하기 참 우리 좋은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는 각자 자리에서 쉬면서 기도도 하시고 삼삼오오 모여서 말씀도 보고 예배도 하시기 권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사실 뭐 눈물을 쏟아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이 빌라도의 편이 아니라 군중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바라바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는 구호를 같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 억울함에 호소 없이 입을 다물고 죽으셨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자된 우리는 이제 그를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시간, 내 재산, 내 가족 귀한 줄 알면서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귀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